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이제 이어서 계속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로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여자에서 원하자 하느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 광야에서 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네?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네. 아니잖아요. 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를 잘 살펴서 잘 적용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 개인과 그 가족 이야기의 일면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성경에 왜 떨어진 아내와 아들들이 이제 장인과 더불어 함께 모세의 진영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이런 내용이가 왜 여기 적혔을까? 개인적인 일일 텐데 그러나 그 적어놓은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출애굽의 사건이 또 한 결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련되었는가를 살피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건 언제나 다른 구원사건의 꼬리를 물고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왔지만 모세가 어떻게 장인을 대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드로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그렇게 고백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볼 것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했고 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언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처가로 돌려보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처자식을 데리고 와 오랜만에 가족과 회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피해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 모세를 막 죽이려 할 때 그 할례를 하고 그 위협을 느낀 나머지 아마 당신과 아들들은 좀 처가에 있으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진영이 하나님 산에 진을 쳤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인의 집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이 그 두 아들들과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서 모세의 장막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 가족 상봉에 감격과 감동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모세와 장인 이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디안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에게 또 기쁨을 주고 또 그런 이드로, 그 본문의 이드로를 우리가 중심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선 성경은 이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이방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신을 섬겼던 이방 제사장. 그리고 또 그는 모세의 장인이요. 모세가 광야 생활했을 때 모세를 거둬준 그런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드로와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드로는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자신의 딸을 내어줘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런 인간적 관계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서로 잘한다는 이유로 해서 신앙생활을 소개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제 이 모세사의 인간적 관계만 생각하면 진정한 신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장애에서에 불구하고 이드로는 뭐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 영적 깨달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의 영적 깨달음의 과정이 첫 번째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문을 먼저 들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지장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들 들었느니라. 모세에게도 들었겠었지만 이미 출애굽 사건, 열 가지 재앙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것은 오늘날 인터넷 시대라 뭐 몇 시간 뒤에 금방 전 세계로 퍼지지만은 이것이 그 사건이 그래도 꼭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온 중동 지역이 톱 뉴스였을 겁니다. 순식간에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족장이었던 이드로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인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종교적 그 일로 인해서 놀랍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그 감성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엄청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변 이웃과 지역들에게 들려져서 그들도 그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주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려진 말씀 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의 말씀들이 들려져야 되고 또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드로 장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도 합가하게끔 보내기도 했겠지만 그 궁금증에서 더 알려는 열심을 갖고 모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 소문만 듣고는 만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십보라와 자기 외손자들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물론 가족의 제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장인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일상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자마자 안부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대화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끝이 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장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기쁨이 됐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뭘까?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목회자의 마음에 힘이 나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 자 듣고 그 듣는 말씀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에 매어 교회 다니는 그런 변화가 없는 그런 천명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갈급함 속에서 말씀을 듣고 눈을 맞추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것 때문에 사명감이 되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더 알려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같이 사역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그냥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모세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할 바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만난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이방에 계기되고 한순간 마음이 편치 못했던 그런 피난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 두 아들들이죠. 근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 두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디에 담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심정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보세요.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3절 말씀. 자,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게르슴이라. 자, 게르슴의 이방인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4절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스란히 간직해 놓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세의 두 아들로 예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요? 우리가 게르슴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나그네고 이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히브리서 11장에도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누구라고요?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뭡니까? 최유진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근데 문제가 뭐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지만은 나그네 인생이 김사과처럼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본향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면서 나그네 인생께서 우리가 무엇 갖고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김작가처럼 방랑자가 아니라 방랑자여 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뭐가 있다?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소망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소망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문제만큼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내야 되고,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임종 앞에 섰을 때 자녀들한테 난 천국에 먼저 가 있게 곧 오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러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왜? 그 길만이 본향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예표가 게르솜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자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무제한적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 무제한적이고 한계가 없으신 그 도움을 받고 날마다 그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기 8절 보니까 이 대화를 나누는 곧바로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드린 걸 보아도 이곳에 온 이드로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 그 열심 때문에 모세를 찾아왔고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신다면 이들과 같은 그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 관심을 품고 주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또 모세는 이드로 앞에 어떻게 하죠?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1절과 8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깨닫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목하려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증거했냐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어떤 태도로 장인에게 이렇게 증거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장인에게 한 이야기 중심,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짧은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는 조금 간증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주어가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 왕년에. 그러면서 모세가 전한 이야기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삶을 드러내고 견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입니다. 그가 장인에게 한 말들을 무엇이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날 때 그는 단지 미디안의 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잘 알아요? 장인이 잘 알죠. 이들과 아는 모세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대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미 모세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장인어른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깨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전대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모세가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한 일을 다 장인에게 고했다 말합니다. 역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다가 적당한 자리에 자기 자신이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런 경박한 틈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였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그 증거한 일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모든 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절에 이들은 모든 일을 들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는 게. 그래도 그 이들은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때로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만나신 일들을 누구에게가 전달하고 간증할 것이 내가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할까 하지 말고 다 그래도 기회 되면 한두 번 이렇게 만나면서 다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는 다 듣기를 원할 것이고 또 듣고 나서 바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달하는 방법 속에서 이드로의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서 메시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어떻게 전하냐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를 시작하면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주려는 그런 태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주는 거죠. 그 태도가 맞다 하더라도 때로는 싫으면 말라는 식의 태도나 혹 나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내가 시간 낭비만 했네 그런 인상을 남기는 태도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의 태도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7절에 드러나 있죠. 모세가 나아가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코 한 거대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깨가 올라가고 영웅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 명에서 칭찬하고 높여주면은 으쓱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장인 앞에 드디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장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왔어요. 하지만 조금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의 본성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만 드러나요? 주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지금은 좀 작아져서 그렇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에 다 젖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은혜 요걸 빼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쌓아놓은 공, 내가 쌓아놓은 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 뭐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뭔지 제대로 맛보았다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또 사랑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뭔지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기회만 기다리게 되고 기회만 오기만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게으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의 문제를 갖고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으로 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하고 있는 그런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복음 전하는 그런 증거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도 나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설명이 이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무엇을 확신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려질 때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잘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귀를 기울이고 들려질 때 그것이 잘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가 만나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절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이드로가 이렇게 11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깨닫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나 성경 공부가 바로 이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잘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일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만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각 개인에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앞에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각 개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잘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답변하는가 준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 이드로가 깨달았는데 자 깨달은 반응이 나타나요. 말씀이 듣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북북북 이를 갈아요. 또 하나는 가슴을 치고 회개해요. 오늘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자 보겠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구원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에 이들의 반응이 드러나는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했어요. 여기서 기뻐했다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게 기쁨에 압도된 상태 혹은 사람의 영혼 깊이 속에서 늘어나는 행복감,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몸에 전율을 느끼고 닭살을 느끼면서 와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구나. 와우! 하면서 그 영혼이 깊숙이 일어나는 행복감, 그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그냥 사위가 장인어른께 이렇게 무용담 얘기하듯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적인 영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감동과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듣고 단지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원을 기뻐하며 경축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큰 감동과 기쁨 속에서 눈을 들어서 밖을 보니까 나무들도 노래하는 것 같고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꽃들도 하나님 만드신 형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열려졌다고 하는 간증 들어봤죠? 네? 그런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희열이 여러분의 온 마음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반응의 절차가 기뻐했고 10절에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느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느로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 바로의 손에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러나고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내가 이 백성을 날 위해 주었나니 내게 찬송을 돌리게 하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깨달으면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노래는 누구라도 다 합니다. 안동역에서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참된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 맹배의 찬송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의 멜로디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전한 이야기 모든 주역가 뭐예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자, 기뻐했죠? 찬송했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제야 알았도다. 세 번째 반응은 고백인데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Now I know.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자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뒤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고대 전쟁은 그냥 이민족, 이민족끼리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신들과의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하면 누구도 패한 거예요? 그 전쟁의 신도 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만군의 하나님 주여와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드로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냥 감정적으로 반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고백이 쏟아나오게 됐어요. 고백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사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된 그런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주위 눈치 보면서 크리스찬이 안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면 내가 망신날 것 같아서 우겨. 나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그 안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과 위로가 되십니다.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민망해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드로가 고백하듯 분명한 정확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반응이 뭡니까? 거기 12절에 제사하고 예배드린 걸 보게 됩니다. 모세장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자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떡을 먹으리나 말합니다. 이제까지도 이드로도 위대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는 이제까지 드던 제사와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확신과 새로움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다?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힘입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놀라움을 깨달았다면 우리 삶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될 때 우리 예배는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의 고백이 없고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속에서 어떤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을 반영하는가? 이제까지 매번 매주 예배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한 예배 받을 대상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아들 십자가의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얘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물과 피를 쏟아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 불평하거나 질의하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어떻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분을 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고백 속에서 나아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드로 같은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드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자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앞에 떡을 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한 공동체.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지금 이들과 아론 그리고 백성,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교제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며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가족 중 불신자 한 사람인 장인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드로는 그 복음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은 구원 얻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뭘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질의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중에 불신자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가족 내 관계보다도 영적으로 보는 관심이 더 필요한 겁니다. 물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또 내 형제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다. 그러면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믿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의 태도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사랑의 태도로 보여야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불신 가족은 무시하는 태도 그것처럼 못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뭐가 되어 복음의 장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주었듯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도 지혜도 요구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경험을 모두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일을 나누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에도 우리가 또 그 부신자들 위해서 기도해왔고 복음의 진리를 사랑해서 나누고자 했던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기쁨에 압도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도 동일하게 이들의 고백처럼 나도 이제 알았다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에 삶의 모든 태도에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누가 주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모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한 몫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은 너무 기뻐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도로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